아모스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더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좀 재미가 없는 성경인데 더군다나 이 아모스 이건 우리가 거의 뭐 잘 펴보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아모스는 이제 소선지서라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뭐 덜 중요한 이제 선지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의 활동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소선지서라 이렇게 분류해서 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활동 기간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기록된 그 양도 적겠죠. 그래서 소선지서는 보면은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뭐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은 이제 대선지서라 부르는데 그 성경과 비교하면은 좀 분량이 적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끝까지 이제 말라기까지를 다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면 말한 대로 별 재미가 없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옛날 뭐 구약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 책망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도 어렵고 또 재미도 없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또 대하면은 이 아모스가 갖고 있는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이걸 또 알 수가 있고 그게 또 우리에게는 은혜로 그렇게 또 머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알 것이 뭐냐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그 선지자가 등장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거부터 좀 먼저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그 엉망되었을 때에 꼭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엉망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엉망일 때에 하나님이 선지를 보낸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꽉 잡고 있다.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런 이방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뭐 이방나라가 엉망이든 말든지 간에 그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셔버립니다. 내버려 둔다.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그런 이제 말인데, 내버려 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그 뜻입니다. 내 간섭 안 할 거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게 너희들 운명이다. 그런 의미가 내버려 뒀다. 그 의미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이 지옥 가도록은 그냥 두고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선지자의 등장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 등장에서 돌에 맞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섭받고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엉망인 이스라엘에게 이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 아주 엉망인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냈는데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엉망이니까 그들의 죄를 책망을 하고 또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 좋다고 할 리도 없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핍박을 받고 또 배척을 받고 때론 죽임을 당하는 항상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또한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이 엉망이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이 자꾸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건 그들이 이미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옳은 생각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학생이 잘못해가지고 교무실로 불려갑니다. 불려가면서 야, 선생님이 나를 뭐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뭐 간다면은 그건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건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 걸 모를 때 그런 헛된 기대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학생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안다면은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와. 그래 할 때에는 야, 내 가면 야단 맞겠구나. 긴장을 빡 하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생님 그 말은 나의 잘못 책망을 하고 막 지적을 하는 그런 말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칭찬을 기대하고 뭐 상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건 정말 철이 없는 것이고 자기 잘못됨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리석음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 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복을 기대하고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말이 항상 내게 저 오기를, 들리기를 그렇게 기대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그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신자라면 다 그런 마음 갖고 있겠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힘을 얻겠다, 은혜 받겠다 항상 그런 기대 가지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맞고 또 은혜가 되는 것도 거기에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 그런 건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힘이 된다,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을 아주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내에 막 부추겨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막 불러일으키고 하면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은혜가 된다는 것도 일단 내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기분 좋아져야 된다. 내 기분 좋아야 그게 은혜 행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힘이 되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막 내게 힘이 막 되고 말이죠.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은혜가 되고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던 또 낙심 가운데 상관없이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슬픔 가운데서 힘이 나버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은 뭐 슬픔도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뭐 그래도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듣고 그러면 기분 좋아 돌아가고 뭐 그런 신앙 생활도 사실은 그 할 만할 겁니다. 근데 과연 어떤 슬픔에 있고 또 낙심에 잠기는 그런 그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될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가령 뭐 주식을 해가지고 돈 날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 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말이 뭐겠습니까? 이분이 실패했지만은 네가 또 한 번 하면은 내가 잘 되게 해준 성공할 것이 어떤 이런 말이 있다면야 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되기 있어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일에 실패한 그런 사람에게 네가 부자되기 있어지 말고 이러한 말 들려올 때에 그 말이 힘이 빡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약올리는 어떤 그런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어떤 성경의 말씀에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상 일에 실패한 사람, 주식에 실패하고 뭐 장사에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 듣고 야 힘이 난다, 은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그런 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말씀을 듣더니 내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반응되어진다면은 그분은 뭔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뭔가 봤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처럼 이 성경이라고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또 그걸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실상과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상, 우리 현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현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착각에 빠져 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복 주신다는 그런 또 착각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착각인 사람이 많고 말이죠. 일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 보면은 그 아모스에 대해서 그 너무 번잡하게 소개를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냥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뭐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 이렇게 너무 번잡하게 그렇게 아모스를 그 소개하냐고 하는 것이죠. 이왕 아모스를 소개하려면은 아모스의 가족사항이나 또 아모스의 어떤 외모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아모스를 아는 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드고와의 목자, 간단하게 말해버리고 아모스 활동했던 그 시대 상황, 시대 배경, 여기에 더 세밀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그 소개를 하잖아요. 그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모스가 말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었느냐 이걸 먼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 말에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 나온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굉장히 부강했을 그때입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땅이 하막과 다메섹이란 두 왕국이 거의 꽉 쥐고 있었, 주도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막과 다메섹 두 나라가 싸워요, 갈등이냐고. 싸우던 바람에 그 틈을 타가지고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잃어버린 땅을 찾아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말 솔로몬 시대 버금가는 그런 부강함, 아주 강함을 누리고 그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아모스가 보낸 바른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렵고 뭐 궁핍한 그런 데가 아니고 부강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때에 아모스가 보낸 바 왔다. 지금 이걸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한 그 의미 굉장히 커요. 그게 뭐냐면요. 신자는 우리는 되게 하나님께 범죄한다. 그러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형편, 그걸 우리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있어서 범죄했겠지. 가령 이스라엘이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머리 없으니까 머리 없으니까 범죄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때 상황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우리 생각을 우리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평안히 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에 고난을 받고 핍박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원망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망했을 때 그 원망도 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원망이 나온 것 아닙니까? 불평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잘 살기만 해주면 하나님께 원망 안 합니다. 잘 살기만 해주면은 우리는 범죄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고 정말 하나님만 평탄하고 풍요롭게 잘 살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 잘 나올 것이고 뭐 정말 뭐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구제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마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가운데에 죄에 그러면 우리는 그 풍요를 갖다가 내 힘으로 얻다는 것만 결국 그 정도지. 그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뭐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를 그런 일은 없다. 이게 우리의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할 것이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불평하는 게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해 버리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네가 원망했지 불평했지 내가 진노하겠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 이런 게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해 버릴 그런 엄청난 죄라면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몽땅 심판을 받아야 되죠. 또 그런 게 죄는 전부라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굳이 풍요로운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선지를 보는 것은 신앙이 엉망일 때 보인다겠는데 그 풍요로운 그 아주 강한 힘을 갖게 된 그 이스라엘 그 속에 뭔가 엉망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당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로다. 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는데 그 소리에 의해서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렸다. 네, 그거 그런 얘기죠. 그 뭐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초장이 마른다 그런 얘기는 가뭄으로 인해서 그 초장이 말라버린다, 먹을 것이 없어진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지금 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거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 사용되는데 시온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라겠지 않습니까? 그런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시온,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 그것과 연관된 문제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부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부강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부흥을 잘 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모든 나라 똑같아요. 어떤 국가가 부강을 해도 그 안에는 가난 때문에 흐덕이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라가 가난해도 개종이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잘 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산다. 이러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못 산다. 그런 식으로 간주가 되면서 가난한 사람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밀쳐낸 무시된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복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소위 뭐 하는 일이 잘 된다거나 뭐 성공했다거나 이런 사람 난 복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도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걸 당당하게 말하지를 못해요. 네가 그래 무슨 복 받아 이런 뭐 조롱받기 십상일 뿐이 아니까 가나 그 때문에 난 복 받았다 사랑받는다 이렇게 말을 큰소리를 못 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도 결국은 잘된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복과도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소외되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그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해 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증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나라의 부왕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부자와 가난자가 분리가 되면서 가난자 무시받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해 버린다. 그게 바로 아모스서의 이스라엘의 범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한 대로 초장이 마를 정도로 감물 주신다는 그런 얘기죠. 진노하면서 감을 주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너 좀 고생해봐라 진노로 감을 주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래서 심판하려고 그 감을 주는 것이라면은 감음보다 더 효과적인 거 많이 있습니다. 홍수 줘가지고 싹쓸이 해본다든가 뭐 분열해가지고 심판하는 거 다른 게 많이 있죠. 근데 감음을 들게 하신다는 것은 가뭄 들면 가장 먼저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오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뭄을 주신다 이 말은 사람에게 중요한 물이나 양식이 없는 것 그게 기갈이고 고통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것 그게 진짜 기갈이 가뭄이다. 이걸 이스라엘 보여주기 위해서 가뭄을 들게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부강함 그 안에서 기갈을 전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갈에 있다. 그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 먹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절기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풍성해요. 신앙도 그렇고 뭐가 뭐 마찬가지고 다 풍성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기갈의 상태로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다 그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모스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면은 많은 게 풍성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예비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서 교회가 하는 그런 일을 보면은 참 신앙도 풍성하고 또 먹고 사는 것도 풍성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은 기갈인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갈이다. 그 기갈을 기갈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면 단지 땅의 것을 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뭐가 기갈이냐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복으로 간주하고 그런 복을 구하는 그런 걸 살고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기갈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돈이 없는 그걸 가지고 기갈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들이 하나님 외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지를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진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리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지금 교회가 뭐 한다는 절기를 지킨다거나 또 뭐 헌금한다거나 뭐 이런 건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가대가 뭐 아름다운 목소리 하는 찬송하는 그런 노래 불러도 내가 안 듣는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절기를 읽고 제자리고 뭐 한다 할지나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안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는데도 기가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뭐 만들어내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신앙의 품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사람이 행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면은 참 제사 부지런히 하고 제물 바치는 그런 게을리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해야 합니다. 또 땅의 것으로 풍성하고 그것을 부여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라면은 그런 이스라엘은 지금 복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 책망할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따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의 그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복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퍼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시온의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 그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안다면 땅의 것이 복이다. 이 말은 안 나오지 않나? 못 나옵니다. 이 땅에 잘 되고 부과한 게 복이다.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내게 복이라고 노래한 그것이 신자고 하나님 바로 그런 신자를 원하시 기뻐하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는 어떤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되면서 너는 못 봤으니까 복이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무르 시대에 그런 그 부흥한 그것 때문에 부자가 강한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시온에 있는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 자비 이걸 헛되게 만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기갈이다 말이에요. 기갈이다.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풍성함이에요. 정말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기에 소원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죄의 정체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드러나요. 말씀 다가와야만이 세상이 신앙생활했던 게 신앙이 아니다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선한 것을 여겼던 것이 선이 아니고 오히려 악이다. 그게 드러나요. 말씀이 다가옴으로써. 그래서 항상 말씀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대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죄를 봐야 돼요. 그럴 때에 땅의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그게 내게 없다면은 그대로 기갈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런 기갈 속에서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죠. 이 아모스는 바로 우리의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부강하게 사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원이고 참 인생의 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부강하게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정말 그 마음까지 풍요로운 그런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가 숨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은 말씀이 내게 저어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걸 깨달아가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가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까지 넘어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풍성함이다. 그걸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의 그런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런 복된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뭐 있고 없고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심령이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복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참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 이렇게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비와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자비와 사랑을 자기 복으로 삼는 바로 그가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옵시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바로 그런 내가 복된 자라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